뉴스 3개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의 영혼을 회복하고 어둠의 시절에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에 실패해 17만 명 이상의 미국민이 사망하고 경제가 침체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본 임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은 대통령으로서 항상 예외 없이 매번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지켜낼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동맹 및 우방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독재자들에게 비위를 맞추는 시절은 끝났다는 것을 우리 적들에게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수락 연설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47년 동안 존은 지금 언급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말만 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라팔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르면 다음 주 이란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고위 관리들과의 면담을 희망한다고 외교 소식통이 오늘 전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신고하지 않은 핵물질 보관 의식 2개 시설에 대한 사찰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화재가 발생한 이란 중부 나탄즈의 핵시설에 대해서도 이란 당국자들과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란은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장비인 첨단 원심 분리기를 지하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이 2015년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 체결한 핵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환은 이란이 합의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 우라늄 농축과 무기 금수 조항을 거듭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란에 대한 유엔의 모든 제재를 복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적시했다고 사우디 국영TV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국영TV는 후티 반군이 어제 저녁 예멘 국경과 가까운 사우디 남부 지역을 겨냥해 발사한 미사일과 폭발물을 실은 무인기를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미사일은 사우디 남서부 나지란주 방향을 겨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예멘은 지난 2014년부터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와 북부 상당수 지역을 점령한 이후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라크에서 반정부 활동가들에 대한 암살과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바스라에서의 시위대에 대한 공격에 미국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는 이라크인들을 공격하는 민병대와 폭력단체 범죄 조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이라크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남부 바스라에서 괴한들이 차량에 총격을 가해 여성 활동가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무장 괴한들이 지난주 반정부 활동가를 겨냥해 공격한 세 번째 사건입니다.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이라크 신임 총리는 바스라 경찰과 국가안보실장을 전격 해임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주둔 미군이 곧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성공적인 나라로 평가받던 한국이 약 170일 만에 코로나 신규 환자 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오늘 지난주 열린 보수정치단체 집회 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급증하고 있는 사례 중 일부는 집회에 참석한 교회 신도들 사이에서 확인됐지만 한국 관리들은 폭발적인 코로나 발병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보건 공무원들과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바이러스 퇴치 조치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신규 사례의 대부분은 서울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6개 지방과 수도권에서 보고됐습니다. 한편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55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스 3개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오는 11월 3일에 실시될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 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데요.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전당대회 규모가 많이 축소되고 거의 모든 행사가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켜본 미국민들은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안전과 공중 보건을 위해 가상 전당대회 방식을 채택한 결정은 지지하지만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어서 아쉬움도 크다는 겁니다. 박수갈채 없는 연설로 재미가 반감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 보니 전당대회 시청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는 시청자가 약 2,500만 명이었지만 올해는 처음 이틀 동안 2천만 명도 안 됐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컴퓨터나 손전화 등 인터넷을 통해 전당대회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공화당 전당대회 역시 마찬가지로 가상 행사로 진행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대면 행사를 강행하길 바랐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하자 결국 계획을 바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이어서 아메리카 나우 시간은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 방송으로 꾸며집니다. 대선 후보 정치 인생과 정책 방향, 과제 등을 짚어보고요. 경선 과정, 델라웨어 주민 현지 분위기, 한인 정치인들과 전문가 인터뷰까지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주말인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함경남도와 평안남도, 황해도는 오전까지, 함경남도 동해안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과 신의주는 21도에서 28도, 개성은 22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함흥 18도에서 24도, 청진 지역은 17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바로 오늘은 지구촌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라크에 있는 미군이 이른 시일 안에 철수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야권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20일 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이라크 총리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군 철수 문제를 다시 언급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이날 무스타파 알카드힘이 이라크 총리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라크에 남아있는 미군 수천 명이 이른 시일 안에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구체적으로 언제 철수한다는 말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세한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배석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임무를 마치는 대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빨리 이라크 주둔 미군을 최저 수준으로 줄이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를 위해서 이라크 정부와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이 이라크에 몇 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예, 현재 대략 5천여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대테러 작전이나 이라크군 훈련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이라크 주둔 미군이 철수하면 이제 미국이 이라크 방위에서 모두 손을 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이라크와 인접한 이란이 적대행위를 하면은 미군이 이라크인들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가 이제 스스로 힘으로 살고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가 올해 들어서 좋지가 않았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올해 1월에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무인기로 살해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두 나라 사이가 굉장히 험악해졌습니다.
이라크 정부와 의회가 이 사건을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의회가 미군 철수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라크 안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이라크가 결국에는 미군 철수에 합의했죠?
그렇습니다. 두 나라가 협상을 벌여서 지난 6월에 미군 병력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 이라크 요구가 있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주둔 미군을 줄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는 물론이고요. 아프가니스탄 등지에 있는 미군 감축도 줄곧 요구해 왔었는데요. 특히 이라크 주둔 미군 감축은 이라크 정부 요청에 따라서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20일 백악관을 찾은 카드힘이 이라크 총리는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지명받고 5월에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라크가 지난해부터 부패와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져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카드힘이 총리가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결국에는 20일 유엔에서 이란에 대한 이른바 스냅백을 요청했군요.
네, 폼페오 국무장관이 20일 유엔 안보리 의장을 만났는데요. 이란이 핵합의를 어겼다면서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이날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반정부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중태에 빠졌군요.
네, 나발리 씨가 20일 비행기를 타고 시베리아 톰스코에서 모스크바로 가던 중에 의식을 잃고 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중간에 비상착륙을 해서요. 나발리 씨가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재 혼수 상태입니다. 지금 이 나발리 씨가 톰스코 공항에서 마신 차에 독국물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독살 시도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나발리 씨 측근들, 일부 언론, 또 서방 국가들에서 나오는 의혹인데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리 씨를 진료한 한 현지 의사는 이 나발리 씨 몸에서 독극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독살설이 나오고 있는 나발리 씨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 가운데 한 명이죠?
네, 푸틴 대통령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반정부 인사입니다. 오랜 기간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부패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요. 그래서 몇 차례 수감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6월에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현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는 길이 열리자 이걸 쿠데타요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나발리 씨를 독일로 이송하려는 움직임도 있던데요.
네, 영국 BBC 방송은 한 독일 인권단체가 나발리 씨를 독일로 이송하려고 의료진과 장비를 갖춘 비행기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의료진이 너무 위험하다면서 이송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나발리 씨 측에서는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실 대변인은 필요하면 해외 이송을 도울 것이라면서 나발리 씨가 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 쪽에서 나온 말이 있나요?
아니 뭐 공식 논평은 없는데요. 다만 이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 측은 이 독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게 러시아의 암울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정부도 기꺼이 나발리 씨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러시아에서 반정부 인사들이 공격당한 사례가 여러 건 있죠?
네, 러시아 국내에서 이 대통령의 비판적인 언론인이나 정치인, 그리고 전직 관리들이 독살되거나 암살된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러시아와 영국에서 이중감첩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세르게이 스크리팔 씨가 영국 런던에서 신경자 경제인 노비초크에 중독됐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을 공식 추락했습니다. 미국 국내적으로는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대외관계에서는 훼손된 동맹을 복원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연설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바이든 후보의 고향마을 인근을 방문해서 바이든 후보를 맹비난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했군요.
네, 20일 화상회의로 계속된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직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So it's with great honor and humility I accept this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ut while I'll be a Democratic candidate, I will be an American president. I'll work hard for those who didn't support me, as hard for them as I did for those.
전당대회 관련 행사들과 참여 연설 등은 대부분 사전 녹화 제작됐지만 바이든 후보 연설은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육관 연단에선 바이든 후보는 단합을 이뤄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이끌겠다는 연설 내용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네, 지금 미국이 네 가지 역사적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퍼펙트 스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 대응에 실패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온 국민이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단합하면 어둠의 계절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게 대통령직을 맡긴다면 우리의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겪고 있는 네 가지 역사적인 위기가 뭡니까?
네, 100년 만에 최악의 팬데믹,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제위기, 1960년대 이후 가장 강렬한 인종적 정의 실현 요구, 그리고 기후변화의 위협,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미국이 이것들을 극복할 준비가 됐는지가 관건이라고 바이든 후보가 말했는데요. 우리는 준비가 됐다고 믿는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그 첫걸음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러스 대유행,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가장 먼저 꼽았군요.
맞습니다. 백악관과 연방정부가 집중해야 될 최우선 과제가 코로나 대응이라고 여러 차례 바이든 후보가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If I'm your president, on day one, we'll implement the national strategy I've been laying out since March. We'll develop and deploy rapid tests.
네,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 취임 첫날 코로나 대응에 관한 국가적 전략을 즉시 집행하겠다는 말입니다. 특히 바이러스 검사에 관해 결과가 신속하게 나오는 방안을 개발해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의료물자와 보호장비도 필요한 곳에 제때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자신이 낫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에 무계획으로 일관하고 불출발함과 함께 무능한 모습만 보여줬다고 공격했는데요. 현 대통령은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고 바이든 후보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줄 소식이 있다. 어떤 기적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재선이 되면 감염과 사망이 너무 높은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고 더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비롯한 네 가지 위기 대응, 그 밖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미국 국내적으로는 분열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오랫동안 미국을 어둠으로 덮었다면서 많은 분노와 과도한 두려움, 또 지나친 분열이 미국에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저는 민주당 후보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도 지지자들에게 하듯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대선은 당파적 순간이 아니라 미국의 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외 정책에 관해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훼손된 동맹을 복원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맹 그리고 우방 국가들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국제적 현안 가운데 하나인 기후변화 문제에서도 미국의 지도력을 되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인권과 존엄성이라는 우리가 믿는 가치를 항상 주제할 것이라면서 보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상을 향한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련 이야기는 없었나요?
네, 북한의 핵 문제나 한반도 관련 사안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독재자들과 친하게 굴던 시절은 끝났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 세력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길 놔두는 일을 반드시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락연설이 온라인 생중계 형식이라서 이전처럼 현장의 환호나 열기 같은 건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가 연설한 체육관 안에는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과 방송 중계 인력 등 최소 인원만 들어갔고요. 청중은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방역 때문이었는데요. 대신 체육관 주변의 야외 주차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는 연설을 마친 뒤 이곳에 걸어 나와 인사를 했는데요. 부인 질 바이든 여사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부부도 동행했습니다. 인근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별도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예비선거에서 바이든 후보와 경쟁했던 사람들이 동시에 나와서 단합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코리 부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셔 상원의원, 그리고 피트 브로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앤드류 양 전 예비후보 등이 토론 형식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대형 언론기업 운영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단독 연설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자들의 이익만 챙겨줬다면서 모든 미국민들을 돌볼 지도자로 바이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후보와 대선에서 맞붙을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도 살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현장 유세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상대당 전당대회 때는 존중하는 의미로 이 발언을 자제하는 관행을 트럼프 대통령이 깼다고 주요 언론이 지적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공화당 후보 수락 연설을 앞둔 가운데 바이든, 트럼프 두 사람의 대선 경쟁이 본격적으로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날 바이든 후보의 수락 연설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매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번 선거가 역사상 최악의 사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각 주정부가 우편 투표를 확대하고 있는 걸 가리키는 말인데요.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안전과 안보를 우선하고 있지만 바이든은 그렇지 않다고 공격했습니다.
현장 유세는 어디에서 진행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올드포지를 찾았습니다. 이 올드포지는 바이든 후보 출생지인 스크랜턴에서 거리가 9km도 안 되는 옆 동네인데요. 이 바이든은 펜실베니아를 버렸다. 바이든은 스크랜턴을 버렸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가 고향을 떠나서 델라웨어주의 자리를 잡고 정치 활동을 해온 걸 비판한 건데요. 이 조 바이든은 펜실베니아의 친구가 아니라면서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악의 악몽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역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펜실베니아주는 선거 때마다 지지 후보가 바뀌는 경합주로 꼽힙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당시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한테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요. 최근에 이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한테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부통령과 상원의원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각종 무역 합의와 기후 협약 체결을 지지하면서 펜실베니아에 대한 세계주의적 공격을 도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으로 공화당 쪽의 대선 관련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공화당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전당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 마지막 날인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데요. 이 수락 연설 장소는 백악관으로 정했습니다.
양당의 공식 후보 수락이 마무리되면 어떤 일이 진행이 됩니까?
예, 대통령 후보 사이에 텔레비전 토론이 세 차례 열립니다. 다음 달 29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1차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10월 1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2차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달 22일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하는데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사이에서 토론도 벌어집니다. 10월 7일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투표일은 언젠가요?
11월 3일입니다. 이날 대통령만 뽑는 건 아니고요. 연방 하원 435석 전체, 그리고 연방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을 새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시의회, 주의회 의원 등과 각급 지방정부 공직자들도 새로 뽑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 방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대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정치 인생과 정책 방향, 과제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식 후보 지명을 받고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건 처음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후보는 미국의 정신을 되찾자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세계 패권과 질서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크게 훼손됐다면서 미국의 정신을 복원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That we're the beacon to the world. We're all part of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
만약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기록을 누르고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74살, 바이든 전 부통령은 77살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42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델라웨어 대학교를 거쳐 시라큐스 법률 전문대학원을 나온 뒤에 변호사로 활동했는데요. 만 30살 생일을 몇 주 앞두고 델라웨어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미국 역사상 최연소 상원의원 가운데 한 명이 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87년과 200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두 번 다 충분한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했고 두 사람은 그해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두 사람은 재선에 도전해 다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집권 청사진은 외교, 안보, 경제, 이민 등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극명한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약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오히려 후퇴시켰다며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더 나아가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는 걸 대외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집권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세계보건기구 WHO, 파리 기후변화 협정 등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I'm going to start by rejoining an outfit I helped put together, the Paris Climate Accord.
이번 대선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 경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부통령은 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트럼프 행정부 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 근간인 중산층이 위축됐다면서 중산층 회복에 중점을 둔 경제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민과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포용적인 그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과 난민 수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계승해서 더 확대해 나갈 거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의 잦은 말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인지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런 의혹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는 9월과 10월 세 차례 후보 토론회에서 격돌할 예정인데요. 미국과 세계의 미래가 달린 두 후보 대결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수 있었을까요? 경선 과정 하이라이트를 김현숙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Everything that has made America, America is at stake. That's why today I'm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지난해 4월 25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세 번째 도전.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가진 전직 부통령 출신이었지만 당시 민주당 예비 경선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는 20여 명으로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TV 토론 끝에 여러 후보가 경선을 포기하고 올해 2월 3일 첫 예비 경선 과정인 아이오와 코커스에 남은 후보는 11명.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승리한 사람은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었습니다.
Iowa, you have shocked the nation. Thank you, Iowa.
세대 교체를 강조한 부티지지 전 시장은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지만 두 번째 경선 일정인 2월 11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승리했습니다.
Our campaign is not just about beating Trump. It is about transforming this country.
강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꼽혔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상 밖의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며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3월 3일 총 15개 지역에서 예비선거가 진행된 이른바 슈퍼 화요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무려 10개 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승자가 됐고 슈퍼 화요일 직전까지 선두였던 샌더스 의원은 단 4개 주에서 승리하면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For Democrat Joe Biden, Super Tuesday victories in a host of states capped a political comeback.
슈퍼 화요일을 전후로 여러 주요 후보가 선거 운동을 중단했습니다. 경선 직전 부티지지 전 시장과 에이미 클러버샤 상원의원 등 중도파가 후보 사퇴를 발표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또 경선 직후에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화제를 모았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꿈꿨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역시 물러났습니다. 슈퍼 화요일을 계기로 더 굳어진 바이든 샌더스 양당 구도. 하지만 일주일 뒤 6개 주에서 동시에 예비선거가 열린 이른바 미니 화요일에서도 대승을 거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후 계속 승전보를 거두며 본선 진출 가능성을 높여갔습니다.
An apparent new front-runner in the Democratic presidential race, Joe Biden now leads in party delegates.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되는데요. 3월 중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을 강타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인해 예비선거가 남아있던 주들이 투표 일정 연기를 발표했고 결국 우편 투표를 통해 경선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편 투표에서도 승리를 이어갔고 끝까지 경쟁을 펼쳤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4월 8일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And so today, I am announcing the suspension of my campaign. Please know that I do not make this decision.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통령 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 수 1,991명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약 두 달 후인 6월 5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의원 1,995명을 확보했고 남은 경선에 상관없이 사실상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We want a nominee who will beat Donald Trump. But also keep Nancy Pelosi the Speaker of the House.
그리고 이번 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후보 지명을 받음으로써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는 11월 3일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민주당 전당대회는 일정과 장소, 진행 방식이 모두 변경됐습니다. 원래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예정돼 있었지만 일정이 한 달가량 연기되면서 전당대회 하이라이트인 후보 수락 연설도 델라웨어주에 있는 조 바이든 후보 자택에서 화상으로 진행해야 했는데요. 델라웨어 현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연방헌법을 승인해 첫 번째 주라는 별명을 가진 델라웨어. 인구 100만 명도 채 안 되는 작은 주지만 델라웨어 주민들은 역사적인 행사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델라웨어 주민인 조슬린 헌트 씨는 델라웨어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 아닌 2020년 대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해리스 두 사람 때문에 유명 장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니스 넬슨 씨는 사람들이 델라웨어라고 작은 주라고 약보는데 델라웨어는 교육 수준이 높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주이자 미국의 첫 번째 주라며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델라웨어 주민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고향인 델라웨어에서 하게 된 것에 감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델라웨어 토박이라는 제프 루이스 씨는 실제로 바이든 후보를 만난 적도 있다고 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델라웨어 주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 시절 기차역에서 마주친 적이 있고 심지어 자신의 사촌과는 친한 친구 사이라고 했습니다. 델라웨어 주민들 사이에선 지난 2008년 대선 때의 열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멜라니 데니얼스 씨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팀을 이뤄 도전했던 지난 대선 때로 돌아간 것 같다며 당시 부통령 후보로 고향을 찾았던 바이든 후보가 이제는 대통령 후보로 돌아온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델라웨어는 이번 한 주 축제의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가 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미국 내 다른 지역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전당대회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방송 듣고 계십니다. 올해는 민주당 전당대회 사상 최초로 한국계 정치인이 연설자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샌박 조지아주 하원 의원이 민주당 차세대 지도자로 뽑혀 둘째 날 일정에 참여한 건데요. 오종수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차세대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뽑혀 전당대회에서 연설하신 소감이 어떤가요?
When I first received the call, I thought it was a prank call. I thought it was one of my friends calling as a joke.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장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전화해서 농담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 바이든 선거대책본부에서 걸어온 전화가 맞는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정말 감사하면서도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물론 저를 인정해 주시고 연설 기회를 주신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한국계 미국인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한 게 처음입니다. 맞나요?
Again, as far as I know, yes.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이 박 의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Absolutely. I'm very proud of my Korean American heritage. And hopefully.
물론입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의 유산을 간직한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례가 다른 한인 지도자들이 일어서도록 북돋고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당대회 연설에서 박 의원이 제시한 메시지는 뭐였나요?
My message from the speech was that leadership matters. Especially in this day and age in America in which we've seen such incompetent leadership and a failure.
지도력이 중요하다는 게 주제였습니다. 특히 현 시점에 미국에서는 더욱더 그렇거든요. 너무나 무능한 지도력을 보고 있으니까요. 지도력이 실패한다는 점은 코로나 사태로 매일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할 기회를 가졌으니까요.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반드시 행사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당대회가 가상 원격으로 진행됐는데 이런 일도 사상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it's been fantastic. For two reasons.
환상적으로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민주당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둘째, 인터넷만 있다면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When it comes to Biden's approach to North Korea, I trust that he will rely on experts.
바이든 후보의 대북 접근법을 보자면 우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우리가 봐온 것은 독재자들과 친하게 굴었던 모습뿐입니다. 사진 찍는 행사용이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북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정학적 현안입니다. 거기에 제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 말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동반자들 말도 들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촉진한 뒤에 궁극적으로 통일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민주당 전당대회 연사 출신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For right now, you know, I'm focused on doing the best that I could do with the opportunity that I've been given.
지금으로선 당장 제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려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지도력의 모든 것이거든요. 지도력이란 것은 더 고위직에 출마한다거나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도력은 섬김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겁니다. 저는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 주민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몸이 아픈데도 의료보건 체계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조지아주에 보건제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할까요? 암투병을 하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나마 어머니께서 의료보건 체계에 접근하실 수 있었다는 점이 제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도록 한 동기였습니다. 제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겁니다. 직이나 자리를 원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 방송, 차세대 지도자로 뽑혀 연설한 샌박 조지아주 하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은 카멀라 해리스 연방 상원 의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일 카멀라 해리스 연방 상원 의원을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해리스 의원은 미국 부통령 후보에 오른 최초의 유색 인종 후보가 됐습니다. 1964년생으로 올해 55살인 해리스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이민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 경제학자, 어머니는 인도 출신 암 연구자로 해리스 의원은 흑인이면서 아시아계입니다. 워싱턴 DC에는 하워드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UC 헤이스팅스 법률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해리스 의원은 2004년부터 7년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을 지냈고 2011년 유색 인종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 올랐습니다. 2016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흑인 여성으로서는 캐럴 모슬리 브라운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 상원 입성이었습니다. 이후 해리스 의원은 법사위원회 정보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의원은 지난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공식 출마해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They're working two and three jobs to put food on the table. In our America, nobody.
특히 여러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유색 인종 출신 여성으로 TV 토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강하게 밀어붙여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거 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지난해 12월 중도 하차를 선언했고 이후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민주당의 조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 팀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해리스 의원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 그리고 최초의 유색인종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크 김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과 함께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소감, 또 최근 민주당의 분위기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담의 박승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전부 버추얼 화상회의로 진행이 되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뭐 당연히 실망을 했죠. 왜냐하면 저는 88년도부터 세 번은 National Delegate로서 가봤었고 그 전에는 또 Volunteer 아니면 Staff로 가봐서 약간 4년에 한 번씩 제일 재미있고 또 흥미롭고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얘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또 서로 인맥도 만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너무 실망하고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민주당 분위기가 참 좋다고 봐요. 직접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과연 미국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냐.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 4년 동안 너무 이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저희와 또 다른 나라의 관계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고 또 미국 내에서도 인종 차별 관계라든가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일 빨리 저희가 회복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을 바꾸고 정치인들을 바꾸면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의 좀 안타까운 답답한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미국을 바뀔 수 있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봐주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만약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무엇이 가장 달라질까요?
제일 먼저 제가 볼 때는 이 심리적으로 미국인들과 또 미국의 정치인들과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국을 보는 시각이 바뀔 거라고 봐요. 뭐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뭐 이게 공화당과 민주당 뭐 진보와 44명의 대통령의 전통을 완전히 깨어가지고 대통령이 못하는 것도 하고 안 해야 될 것도 많이 하고 또 절대 그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그냥 말투로 그냥 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다시 되돌아가서 좀 안정감이 필요하다. 그런 분위기를 회복할 수 있다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당연히 한반도의 문제가 크고 미국 시각으로 볼 때는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는 4년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해서 나는 김정은과 같이 만났기 때문에 김정은 내 친구다. 그런 식으로 너무 쉽게 너무 단순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되돌아가서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다 함께 앉아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리셋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향후 한인들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인 정치인과 한인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참 저는 아주 좀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 저희 특별히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 한인들이 2세 거진 3세도 많이 참여해서 이제는 아주 진짜 좋은 자리에도 많이 올라갔고 뭐 예를 들어서 앤디 김 같은 하원 의원은 아주 큰 목소리가 되고 있고 또 주의회에서도 저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한 15명 있어요. 전국에. 또 시, 주, 학군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지금 로컬에서도 많이 지금 참여를 했고 베이스가 많이 커져서 밑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더 훨씬 많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시간만 조금 더 보내고 또 우리가 네트워크만 좀 더 구상해서 서로 도와주고 또 우리 같은 선배들이 좀 더 후배들한테 많이 도와줘서 앞장서서 좀 이렇게 그 인커리지 시키고 우리가 자리를 찾아준다면은 특별히 바이든 그 행정부 밑에서는 제 생각에 한인들이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서 참여해서 임명직도 받고 또 여러 분야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마크 김 버지니아주 의회 하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박승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 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문가 분석 시간으로 미국 솔즈베리 대학 정치학과 남태현 교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남태현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과거와는 완전하게 다른 형식으로 치러졌는데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차세대의 지도자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바라크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 기조연설자가 되면서 완전히 격정적이고 인상적인 연설로 당장의 전국구 스타가 됐던 그런 일이 종종 있었고 젊은 그 정치인의 어떤 등용문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차세대 지도자가 떠오르지 못한 점에서는 좀 아쉬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민주당과 조 바이든 후보 측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광범위한 항목을 다루는 정강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참 잘 꾸며놨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늘 민주당이 하던 얘기를 계속하는 좀 그런 인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팬데믹이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위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위기를 논할 수 있고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전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아주 큽니다. 사실은 더 뭐랄까요 볼드한 그런 어떤 이니시티브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이 준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쉽고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특히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서 BOA가 인터뷰한 민주당 소속 마크 킴 버지니아주 하원의원도 해리스 상원의원의 지명을 매우 높이 평가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해리스 상원의원에 대한 그 인기는 트럼프와의 대척점에 완전히 반대에 서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환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상원의원으로서 아직 첫 임기를 채우지를 못했죠. 최근 그 전국 그 정치 무대에서는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많은 것을 아직 보여주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약한 면이 없지 않죠.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와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현재 고무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이 지난 2016년 대선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되새겨야 할 점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저번 대선을 통해서 민주당도 아주 뼈아프게 알았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의 40%가 되는 철벽 그 지지층이 있다는 것,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2016년에. 그러니까는 그것이 어떻게든 다시 분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거라는 관측이 꽤 많았었습니다. 물론 논란이 계속 있었죠. 하지만 어찌됐거나 결국에는 경제가 괜찮았으니까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은 결국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 때문인데 그렇다면은 조 바이든에 대한 지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한 것이죠.
바이든 후보의 우위가 계속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교수님께서는 결국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긴다고 전망하십니까?
2016년 이후로요. 많은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그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안 하게 되죠. 꼭 굳이 전망을 해야 된다면 바이든이 우위에 있고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트럼프는 그 2016년에 트럼프가 아니죠. 요번에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사람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약화된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일격을 맞은 상태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정치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돈의 흐름이라든지 아까 선거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여기저기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 지금 그 지위가 약화되고 그 캔디데이트로서 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을 보면 아무래도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전문가 분석으로 남태현 교수의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Hi guys,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2017년 영화 The Big Sick 통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코미디언을 꿈꾸는 쿠마일. 그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살지만 그가 같은 파키스탄 문화권의 여자를 만나 준매 결혼하기를 강요하는 부모님 때문에 늘 괴롭습니다. 그는 우연히 만난 에밀리와 연애를 시작하며 둘은 점차 사랑에 빠지지만 준매 결혼이라는 쿠마일 가족의 관습을 알게 된 에밀리는 그에게 화를 내고 그녀를 잡을 용기가 없었던 쿠마일도 결국 에밀리와 헤어지는데 동의하는데요. 쿠마일이 에밀리의 부모님께 후회가 담긴 말을 하는 장면의 대화 들어보면서 오늘의 표현 screw up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 screwed up with your daughter.
Yeah, you did.
Let me give you some advice, Kumail. Love isn't easy. That's why they call it love.
I think I screwed up with your daughter.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Screwed up. I screwed up. Screw up means to completely spoil, mishandle, or mismanage a situation. Screw up 하면 무엇을 망치다, 무엇에 실패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 sorry. I think I screwed up. 미안한데 내가 일을 망친 것 같아.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아. 또 알아두면 좋은 표현으로는 screw up 이렇게 한 단어로 쓰면 명사가 되는데요. Screw up, 실수, 실패, 엉망이 된 일 혹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That was a screw up. 그건 엉망이었어, 실패였어. He's a screw up. 그는 일을 잘 망치는 사람이야. 그는 늘 실수를 하는 사람이야. He's a screw up. Screw up. 에밀리는 쿠마일과 헤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여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에밀리의 곁에 다시 찾은 쿠마일은 그녀가 의식이 없는 동안 그녀의 부모님과 진실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표현, I think I screwed up.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 screwed up with your daughter.
Yeah, you did.
Let me give you some advice, Kumail. Love isn't easy. That's why they call it love.
Screw up. I screwed up.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보이스 투맨의 End of the Road, 막다른 길,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문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ust don't